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먼저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친구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구라는 이 친밀한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엔 피상적인 친구 관계도 많죠. 뭐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이죠. 그러나 사실 친구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 쪽에서가 아니라 주는 사람 쪽에서 성의 있게 물론 주겠죠.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하찮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은 같은 선물이라도 그 가치가 매우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란 존재는 오늘 하루를 뭐 즐겁고 유쾌하게 함께 즐기는 것에만 그 뜻이 있지 않고 친구란 존재는 항상 함께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정이라는 그 사랑을 더 키워가고 누리는 인생의 동반자이죠. 로마 시대에 유명한 그 고대 로마 시대에 유명한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우정을 없애는 것은 우주 공간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정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고민이나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절실하게 난 친구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 하나, 진정한 친구,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보신 요한복음 본문이 담고 있는 이제 15장에는 1절부터 보시면은 요한복음의 핵심, 아니 요한복음도 포함하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 나무와 가지는 붙어있죠.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한 몸 이룸을 포도나무 비유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서 친구라고 부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래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바람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읽게 되면 굉장히 사실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과 또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파격적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나의 친구, 인생의 동반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까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예수님과 친구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가? 친구 간에 그렇다면 그 우정,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정이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정이라는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보다는 필레오라는 말을 쓰죠.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들의 사랑의 도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필레오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성경 저자들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위에서 어떤 사랑과도 구별되고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필레오라든지 에로스라든지 다른 기타 사랑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쓰지 않았던 아가페라는 그 말을 이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랑 그러면 아가페가 훨씬 더 익숙하죠. 자, 그러면 세상의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말을 썼다면 그러면 세상의 사랑, 뭐 에로스, 필레오 이런 사랑은 쓸모없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에로스에 대해서는 언젠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다음에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설교 주제에 한정해서 필레오라는 사랑의 표현을 잠시만 보고자 합니다. 어떤 단어든지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에서 문맥을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문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필레오 할 것이나 이럽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필레오라는 말은 자기 소유에 집착한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제 뒷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필레오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 필레오 하심이라. 자,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칭찬이고 아주 좋은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필레오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필레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 필레오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은 무엇인가? 궁금하죠. 그리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꽃피우는 이런 필레오의 우정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오늘에 머물게 하지 않고 미래와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 비전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피려고 합니다. 필레오는 어떻게 형성되고 또 축복이 되는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정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한정된 친구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은 저는 빠른 80년생이세요. 빠른 80년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년 3월생과 구별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80년 2월생이 80년 3월생과 정교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참 친구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미국에서는 좀 허물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좀 어느 정도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란 삶의 동반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시대에 뭐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이렇게 한 시대에 한 문화 속에서 그 당면한 그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함께 그 우정의 동반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은 제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지난 2주에 걸쳐서 더 특별히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의 나됨, 나됨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나의 나다움, 자, 그 다음에 너의 너다움, 이것이 서로 피어날 때 우정은 정말 강렬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죠. 나의 나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너의 너됨과 더불어서 삶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존자가 되든지 삶의 어떤 별거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참견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볼 때 그냥 나는 누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혼자의 주관에 의해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졌다. 나의 내면과 외면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의 소중한 정체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기초 위에 나의 나다움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런 나의 나다움으로 자라가는 길을 갈 때 그때야 진정으로 너의 너됨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면 너의 너다움으로 받아준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한 면에서 너를 받아준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친구됨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의 죄를 사하여주는 죄사함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친구의 죄는 누가 사해줍니까? 하나님이 사해주시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의 문제고 우정의 관계에서는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해줘야 된다. 잘못을 품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하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하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자,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씻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죠? 죄사함 받았다, 죄 씻음 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죄사함 받은 그 의미가 내 죄가 씻겨져서 내가 죄가 하나도 안 남고 죄성도 안 남고 이렇게 깨끗해진 상태로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류를 피해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죠. 정직하게 말해야죠. 우리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도 내게 죄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죄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런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나의 정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의 개념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큰 죄성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또는 저지른 죄를 고백하면서 통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세요. 하나님의 의지, 죄사하시겠다라는 의미는 네가 아무리 주홍빛 같은 짙은 그러한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나와 담론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애통해하면 너의 어떤 죄도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없다. 이 죄사함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할 때 죄 씻음 받았다. 그럼 이해는 가죠?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죄 씻음 받은 실제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사함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내가 더 풍성하게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나의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성도가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단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자비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받아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크다 할지라도 더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를 훨씬 더 잘 맺을 수 있고 더 잘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죄 지었지만 고백하고 오는 사람에게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바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관계가 선하게 유지되고 우정이 더 커질 수 있는 경우는 이것입니다. 친구가 내게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친구야 너의 잘못이 나의 우정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 내 앞에서 자유로워도 되고 편안해야 돼.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난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 거야.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품어줄 거야. 이것이 바로 강렬한 필레오의 최고봉입니다. 따라서 나의 성숙은 어디 있느냐? 나의 성숙은 어디 있냐 하면 친구의 죄를 뭐 좋아하고 뭐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럴 땐 물도 좀 마시고 친구의 죄를 지라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나와의 우정에 금이 안 간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없다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의 명목으로 지적을 하죠.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네가 생각의 시발점이 잘못됐고 그리고 네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면 이거는 내가 친구라서 사랑하니까 내가 해주는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 친구와 괜히 또 더 어색해지고 또 이질감이 느껴지고 아, 눈 이렇게 마주 보기가 힘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랑 아니죠. 지적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의 뜻이 과연 나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동반자이고 친구들입니다. 부부관계가 결국은 우정으로 두드러지는 친구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또 교수님과 제자 간의 관계도 처음에는 물론 그럴 수 없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결국은 우정으로 두드러지는 친구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존중해 주는 것, 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는 친구이고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당연하죠. 그런 우정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판단자의 자리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이 우정의 사랑 속에 그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교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류, 교통이 있습니다. 사귐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함께 사는 세계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교류할 때 그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창의력이 또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된다 이런 적극성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교류가 일어나려면 자기 감정의 상태를 다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감정을 열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즐거우면 즐겁다, 안타까우면 안타깝다. 이런 자기의 감정을 열어주어야 친구 사이에 뭔가 교류가 있죠. 근데 친구인데도 우리는 서로 감정의 교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이상한 거죠. 요즘 그런 친구들 좀 봅니다. 그냥 만나면 즉각 게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질릴 때까지 계속 게임하다가 끝나면 Bye, see you tomorrow. 그리고 가요. 이게 무슨 친구 사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새로운 용어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는 어떤 친구다 뭐 이렇게. 나누어질 감정의 세계가 있으면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차 한잔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누어지는 것이 굉장히 공유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그래서 그냥 친구와 함께 앉아서 차 한잔 마신 것이 내가 왜 조금 전까지 이렇게 우울했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로 시달렸지? 하는 꼭 마치 아련한 옛날 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친구와 우정의 교류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런 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지금 똑같은 말 안 했죠? 어쨌든 예수님의 친구 되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우리가 항상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니까 예수님은 뭐 종교의 창시자다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CEO 바라보듯이 종교의 창시자다 그러면 그 종교를 창시한 것과 나와 지금 실질적인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류가 있을 수가 없죠. 종교 창시자로 인정을 해드리든지 말든지 뭐 이 세상에 뭐 훌륭한 뭐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훨씬 더 뭐 나으신 분이고 아니면 뭐 똑같은 분이고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나는 내가 뭐 종교 창시자든지 아니면 유대교의 후속타로서 나는 개혁하는 사람으로 왔든지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불러드리든지 간에. 예수님이 누구와 낫기를 원하시고 나는 뭐 이런 자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는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친구가.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열심, 종교의 열심 이런 걸로 뭐 종교 창시자니 뭐 성인의 한 사람이니 뭐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로서 그런 차원 속에서는 교류가 없으니까요. 친구로서의 교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그 친구 되어주신 사랑을 잘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 친구됨에서 오는 축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 헛된 차원으로 곁길로 간 차원에서 자꾸 헤매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게 날 삼아주셨다. 그것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냥 좀 딱딱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문장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말이죠. 뭐, 그 말이죠. 그죠?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를 하나 만나는 것처럼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야, 너 같은 친구 있으면 난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아. 이런 말 우리 듣잖아요, 가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만큼 우리를 믿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을까요?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동등하게 예수님과 교통하는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세상과 이 시대를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장 친밀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진정을 결코 멀리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그 크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친구이시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뭐 우정의 사랑 또 서로 간의 또 우정의 사랑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갈 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이제 미래를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그것은 11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16절에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생명이 있으시거든요. 생명이 나타날 때, 드러날 때, 흘러갈 때, 뭐 표정으로든지, 뭐 말로든지, 아니면 뭐 베풀므로라든지, 아니면 섬김으로라든지, 이렇게 생명이 흘러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신비로운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실 때 그 생명에서 솟아나는 그 환희의 힘을 기쁨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방향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생명의 힘이 이제 우리에게도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죠. 자, 그 생명의 힘이 나로부터도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면은 그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 기쁨과 함께 무엇을 얻게 되느냐? 삶의 안정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 삶의 보람, 가치 이런 것을 더욱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죠. 16절에서는 또 말씀하시는 귀한 약속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열매가 있어야 구하면 다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다라는 말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받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으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한 사건을. 이 말씀은 1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나의 중심적인 필요를 구할 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도 많이 해봤는데 실패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일어나야 할 분명한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누구의 필요가 우선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자리매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그것이 온당하고 그것이 이 세상과 인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에 종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독자적으로 간구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나라의 필요가 먼저다. 그 나라의 필요에 우리의 필요가 속하고 그 나라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길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못 받은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뭐 1년 내내 뭐 10년 내내 기도하셔도 잘못된 것은 받으실 수 없는 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기 위해서 된 것인데 우리의 필요를 앞세우다 보니까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뭐라 그러죠? 또 세속적인 그런 기독교의 세속화가 나타나게 되었죠. 말하자면 이거는 참 기독교의 변질입니다. 타락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참 기독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의 세계가 이 땅에서 시작된 자체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아름답고 선한 당신의 진리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필요를 그래서 먼저 구해라 이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구할 때 그분의 필요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연합돼서 들어갔고 그분과 한 몸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필요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져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내가 예전에 구했던 나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차원에서 풍성하고 완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나의 길이 열리더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약속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라는 그것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피어나게 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입니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이 열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선하고 착하고 뭐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다 빚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열매, 우리가 간구해서 얻는 그 열매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도 우정은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친구 사이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구하고 얻어진 우정은 그것이 이 땅에서만 존속되는 우정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우정이라는 것이죠. 그 친구 하나를 잘 만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히.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정해주는 참을성, 인내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인내심 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얻은 인내는 그냥 참아내기만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의 끝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약속하신 것들을 얻는 그 보람을 약속받은 바로 그러한 인내로서 영원한 가치가 더해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원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얻어진 그런 새로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럼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우리의 열매죠. 우리의. 이것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기쁨을 채우려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 하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는 채워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제서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기쁨의 나라인지 어떤 열매의 나라인지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해서 얻은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게 거기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밝히 보고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친구됨이 가져다주는 축복, 또 우리가 서로 진정한 친구됨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제의 범위 안에서 우리 개인수빌 한인교회 또 뭐 개인수빌 또 직장 여러 군데가 있겠죠. 거기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열매가 가득 차는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오늘 설교, 이전 주의 설교, 이전 주의 설교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시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나의 나다움으로부터 얻어지는 볼 수 있는 그 미래와 소망, 나의 나다움으로부터 너를 받아주고 너를 받아주는 가운데 진정한 우정이 생기고 진정한 우정이 꽃피울 때 우리가 어떤 미래와 어떤 소망을 향해서 함께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친구됨 속에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의 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정말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시다라는 그 메시지, 또 우리가 진정한 친구됨이 일어날 때 그 우정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친구됨 속에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열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가두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소망의 관계를 하나님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아름답게 고쳐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필요가 채워질 때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된 약속 앞에 우리가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진정한 우정의 사랑이 싹틀 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기쁨과 열매의 세계, 영원한 것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의 실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우정의 그 싹틈 속에 또 자라감 속에 우리의 정말 밝은 미래와 소망이 걸려있음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